필리핀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 명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 이름이 팍상안이라 그러는데요. 한국 가이드들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곳에 갔다 오면 사람들이 다 물에 젖어가지고 팍상해서 온다고 팍상안이라 그럽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어떤 곳이냐면 배를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곡을 또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저 계곡에 있는 폭포까지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그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을 두 사람씩 태우고 올라가는데 이 뱃사공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계곡에서는 바위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산 위에까지 올라가요. 저희들이 한 일은 뭐냐면 꽉 배에 타고 손잡이를 꽉 붙들고 있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올라가요. 신기하더라고요. 불가능한 일같이 보이는데 이 배를 올려요. 노련한 뱃사공들이. 그때 제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신앙이란 것은 그냥 물길이 내려가는 대로 강물이 내려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는 삶과 같아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떠다닙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세찬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믿음, 거의 다 죽어가는 병든 믿음은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다니는 것이 죽은 믿음, 병든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믿음이 병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떠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역류하여 나아갑니다.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든지 아니면 뒤로 후퇴하든지 중간에 머물러 있는 거 없습니다. 머물러면은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고요. 우리가 바다를 볼 때에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파도만 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로는 전 세계의 바다에는 수많은 해류들이 강을 수십 개, 수백 개씩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그런 엄청난 해류들이 움직입니다. 너무 커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 세상에도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시몬느 베이유, 아주 유명한 여성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철학자의 눈으로 이 세상을 깊이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힘, 두 가지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인생을 파멸과 절망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인생을 소망과 안식으로 이끄는, 구원으로 이끄는 힘이 존재한다. 그걸 신앙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겠지요. 파멸로 이끄는 힘과 구원으로 이끄는 힘이, 두 가지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만히 내어버려두면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떤 일이 나느냐? 다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고 떠내려가서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혼의 멸망,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독특한 표현을 하네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이 말을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진리를 굳게 붙들지 않으면 떠내려가고 만다는 거예요. 지난번 집중호우 때에 뉴스를 보니까 계곡에서 막 물이 불어나가지고 막 휩쓸고 내려가는데 한 남자가 119 구조대가 던져준 로프를 붙잡고 간신히 매달려가지고 겨우 구조받는 장면을 한번 봤습니다. 야, 저 사람 참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구조대원이 던져준 그 줄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붙잡고 있는 상태가 힘든 상태입니까? 아니면 쉬운 상태입니까? 힘들지요. 그런데 그 사람 줄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 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려가고 말 겁니다. 10중 8구는 죽는 거예요. 믿다가 좀 힘들면 포기하지, 놓아버리지. 포기하면 안 돼요. 놓아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보면 39절에 믿음을 포기한 자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의 운명을 분명하게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흘러 떠내려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믿음을 포기하고 흘러 떠내려가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멸망이냐 구원이냐, 사느냐 죽느냐를 가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생명줄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절대적으로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이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놓아버릴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포항교계에서 또 나름대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사회생활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몇몇 성도님들 이렇게 만났어요. 식사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는 집사긴 하지만 주일날 겨우 교회 나가는 믿음의 수준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 제 마음에 갈등이 많고 혼란이 많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고백해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압력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성도님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신없이 한 주간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딱 오면 꼭 주사를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드는 것 같다고. 제 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 아주 귀한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게 쫓아다니는데 제 정신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 남의 정신에 놀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거대한 압력, 어떤 힘, 어떤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압력, 이 흐름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도 삼켜버릴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 그 흐름에 끌려가가지고 떠내려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그 흐름에 역류하고 그 흐름에 맞서기 위해서는 씨름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힘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애쓰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 흐름을 역류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헤엄쳐가지고 역류하고 우리가 막 그 흐름을 이겨보는 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의 배에 타고 꽉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뱃사공이 우리 믿음의 배를 밀어줍니다. 그 뱃사공이 다름 아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뱃사공이 우리 배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역류하여 믿음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뱃사공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배에 타고 꽉 손잡이를 움켜쥐고 끝까지 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내리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배를 영혼의 구원을 향하여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역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그건 알겠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재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세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믿음 생활이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바른 지식, 바른 깨달음으로 지혜로 믿음을 지키고 붙드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의 생활, 이 구원의 주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직은 갈등이 많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저 친구가 권해서 또는 가족의 권유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친구와의 의리 때문에, 또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 하나의 습관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를 붙잡고, 구원의 주를 붙잡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으면은 이 주를 놓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어때요? 기회만 왔다 그러면, 건수만 생겼다 그러면 언제든지 놓을 만반의 준비태세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붙잡고 신앙생활 하고는 있긴 있는데 놓고 싶어요. 왜? 붙잡고는 있는데 갈등이 많아. 즐겁지가 않아. 힘드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신앙이 견고하다는 뭡니까? 바른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다 통찰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으로 아주 큰 헬리콥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올려다보고 우리 지금 이 믿음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중계를 해준다면 이런 상황입니다. 상류 쪽에서 계속해서 구조대원들이 복음의 밧줄을, 생명줄을 던집니다. 그러면 붙잡아라 붙잡아라 하면 힘들고 지친 가운데 그거라도 붙잡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끌어주니까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 왜 힘들게 붙잡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떠내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붙잡고 그랬는데 그 떠내려가는 사람 보고 부러워요. 아, 나도 이거 괜히 힘들게 붙잡을 거 뭐 있나, 이렇게 살 거 뭐 있나, 나도 저렇게 편하게 떠내려가면 되겠나, 이 놓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높은 차원에서 내려다보면 그 강의 끝지점에서 갑자기 강이 딱 끌어지면서 천길랑 떨어지 폭포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놓아야 되겠습니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의 묻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오면 신앙을 포기해야지요? 아,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 여러분의 귀중한 것들, 이런 거 포기하고 믿음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 포기해야지요? 이 질문에서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생명을 내어놓아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이 믿음이 절대적이고 이 믿음의 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제가 참 성도님들 보면서 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참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부러운가? 3대째, 4대째, 5대째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는, 상처 없이 믿음이 잘 전수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보면 참 부러워요. 왜? 저는 이래봬도 신 아브라함파 아닙니까? 제가 1세대거든요. 뭐 이렇게 가족들 복음 전하고 하지만 믿음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목사님 아들이나 장모님 아들이었다면 좀 영적인 후원도 많이 받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신 아브라함파 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헤쳐가지만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의 가문에서 잘 이렇게 신앙이 전수된 그 믿음의 후손들을 보면 그분들은 소위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분들 보면 뭐 아주 대단하고 화려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안정감이 있어요. 삶과 신앙이 다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하나는 일관성이에요. 어떨 때는 막 하늘을 올라갔다 어떨 때는 땅으로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의 기복이 별로 없어요. 일관돼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 참 저력이 있다, 저게 믿음의 유산의 축복이구나. 또 마치 지하수처럼 그런 집안, 그런 가문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어떤 무엇인가가 흘러가는 것을 느껴요. 보면서 참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게 여러분, 예수 뭐 1, 2년 믿고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한평생 1대,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신앙이 잘 전성되어지면서 축적된 거대한 믿음의 뿌리에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어떤 분은 한 달 믿고 왜 복이 5밖에 안 됩니까? 믿음의 거목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대대손손 믿음을 전승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몇 번 들어보았던 예화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대각성 운동 시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목사님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건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여인과 결혼해서 경건한 후손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반면에 같은 마을에서 자라난 맥스 주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방탕하고 신앙이 없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믿음도 버리고 알코올 중독자처럼 되어가지고 영혼의 파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역사학자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믿음을 포기하고 떠내려가고 말았던 맥스 주크의 가게의 후손들을 오늘날까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 지금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후손들이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미국 부통령 1명을 배출했답니다. 이만하면 세상적으로도 참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오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의 명문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심지를 지키고 대대손손 신앙을 전승했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맥스 주크, 믿음을 잃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 그 후손들이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믿음의 인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고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영혼의 구원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두 군데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또 하나는 유대교를 믿는 예수를 부인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 두 압력 속에서 심지어는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생명을 내어놓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런 자들이 얼마나 신앙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지킨다는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전부 다 끝까지 불굴의 신념으로 믿음을 지켰으면 좋을 것 같지만 힘드니까, 너무 압력이 강하니까 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점점 뒤로 물러가서 떠내려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압력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특수한 사회들, 군대 같은 데 가보세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형제들, 환자 취급받습니다. 놀립니다. 조롱감입니다. 직장에서 그런 일을 경험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노골적인 핍박은 아니라더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라투렛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믿음 백성들을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호의적일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밑바닥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내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제가 밝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순진하게 너무 단순하게 낙관론을 가지지 마세요. 무조건 하고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시련이 있을걸요? 시험이 있을걸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낙관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아주 미군의 아주 중요한 장군 한 사람이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해군 장군인데 그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무려 8년 동안이나 이 하노이의 힐턴 포로 수용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8년 동안. 그 8년 동안 그는 그 수용소 안에서 장군으로서의 자신의 품위와 역할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8년 만에 살아나고 조국에서 그의 공적을 치하해가지고 큰 훈장을 주고 그는 삼성 장군으로 은퇴합니다. 은퇴한 그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지옥 같은 8년의 생활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톡데일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나는 우리 장병들과 함께 살아서 조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한순간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리고 나는 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의 이 시간들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로 바꾸겠다고 결심했다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낙관론자들이 결국은 빨리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은 낙관론자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이번 성탄절 때까지는 우리가 풀려날 거야. 근데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갔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또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번 부활절 때까지는 풀려날 거야. 또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갑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까지는 또 다음 성탄절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기다렸는데 결국 안 되니까 자꾸 절망의 경험들을 자꾸 하니까 어때요? 결국 낙심하며 절망 속에 죽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낙관론자들, 순진한 낙관론자들이었어요. 스톡데일은 오히려 포로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까지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대비하세요. 소망을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많고 어떤 흐름과 압력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낙관론으로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가 아닙니다. 믿음에 도전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판타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현실을 대면하는, 현실을 직면하는 소망입니다. 그리할 때 현실의 도전과 어떤 압력을 느낄 때 그때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믿음을 붙들므로 이 세상을 영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절대적으로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흐름에 밀려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죽은 믿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보호하심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